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7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 교회에 왜 출석해야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출석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이 있어야 또한 교회의 올바른 목적이 유지되고, 그 교회를 통해 적어도 우리들은 10가지 이상의 일들을 성경대로 할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는 것이 항상 당연시되고 쉬운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본인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감히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20대 초의 일입니다. 벌써 30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요. 저희 먼 친척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연세가 많으셔서 인사차 저희 사촌과 같이 갔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연배이시니 아마도 1900년대 초에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 어르신은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일제시대 때 그리고 한국의 그 격동기 시기에 은행가로 일하신, 당시에는 공부를 많이 하셨던 그리고 엘리트였던 소위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분의 집에 방문했을 때그 어르신과 참으로 비슷하게 생긴 아들이 방에서 나왔다가 부엌에 있다가 잠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기억에 한 50대 중후반 정도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추한 추리닝 바람에 있었고, 90이 다 되신 부모에 얹혀 살고 있었던, 참으로 능력이 없어 보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당시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도 유명한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까지 받은, 아주 공부를 많이 했던, 그리고 소위 수재 중또 수재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아마 그분은 1930년대 생이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연배와 비슷했을 것이니까요. 그러나 정말 그 머리를, 좋은 머리를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폐인이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어렸기에 왜 그분이 그렇게 되었는가 생각해보지도 제대로 않았지만, 지금 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갑자기 생각난 그분을 생각해볼 때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인가, 아까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손해입니까? 그분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좋은 머리를 잘 썼으면 또 얼마나 나라에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유학까지 와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흔치 않았을 때이니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후학을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기회가 그냥 날아갔습니다. 저도 사회 일을 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일이지만, 제가 처음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저보다 조금 먼저 들어온 사원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실수를 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뽑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정말 끝까지 일을 같이 해보려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요. 너무 많은 실수와 주변에서 이어지는 정말 그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해고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난 지 1년이 더 되어 가는데 그 사람의 실수가 지금도 나옵니다. 실수뿐만 아니라 그 당시 팀의 분위기도 상당히 흩어놓았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역할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fit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fit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아주 딱 맞아서 물샐 틈 없이 꽉 끼어지는 그러한 이미지를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맞는 역할을 맡게 되면 참으로 일은 잘 진행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에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항상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책임과 임무를 남겨놓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도 사람이 필요하고 다른 사회의 일과 같이 올바른 사람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정 기준이 좀 다르지요. 오늘 느헤미야 7장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잘 보여주시고 쓰임 받는 자의 조건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에서 임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능력이 있기에 맡겼다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는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주님이 주시기 때문이죠.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보면 그가 능력이 출중하였기에 주님이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다른 면을 보시죠. 제가 이전 미국에서 교회를 찾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30대 초반이었던 저희 부부는 뉴저지 몇 군데 교회를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이라 지금은 그 교회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침례교회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몇 차례 정도 간 것으로 기억되는데 교회 목사님께서 PhD까지 있으신 공부를 많이 하신 박식한 분이었습니다. 처음 설교를 들었을 때그 지식에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동서고금의 사람들이 나오고 현란한 그러한 지식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도 역시 그랬습니다. 수많은 유명인들이 말한 말씀들이 인용되었고 철학과 사상들이 나와 놀란 마음에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3주 정도 되니 뭔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설교가 머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느껴진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물론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말씀이 좋은데 또 좋지 않은 그런 이상한 복합적인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좋은 말씀인데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존스턴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선교를 하셨던 분이 계신데 한국말은 그래도 좀 서투르십니다. 한번 제가 다니던 중앙침례교회에 방문하셔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그분이 사용하셨던 한국 단어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고 초등학교 정도의 한국어 단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큰 감명을 주었던 설교 중 하나로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그때 설교란 것이 언어의 능력조차도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분의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대로 전해졌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인간의 능력과 상관없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다른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가 신실한지를 보십니다. 2절의 앞부분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동생 하나니와 궁궐의 치리자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의 책무를 맡겼으니 이는 그가 신실한 사람으로.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 책무를 맡기십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처럼 어찌 보면 그 정의가 넓은 것도 없겠지요. 신실하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답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faithful 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full of faith, 즉, 어떤 잔에 물이 가득 부어져서 꽉 채워진 모습처럼 내 믿음이 내 안에 꽉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의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이두 뜻을 합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꽉차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믿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꽉찬 것으로 보여져서 믿고 정말 맡길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실 책임감도 큽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크리스찬이었다 한다면 참으로 복음을 그냥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참 저희 기독교가 한국에서 많은 욕을 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많이 회자되는 그러한 교회의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믿음이 뜨겁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도 믿음이 신실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다른 사람 눈에도 한편으로 의롭고 올바르게 보여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말이죠. 물론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고 투쟁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신실함.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의 신실함.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의 신실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남들이 보기에도 또한 신실해 보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2절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처음부터 제가 다시 읽죠. 내 동생 하나니와 궁궐의 치리자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의 책무를 맡겼으니 이는 그가 신실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씀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볼 때나 안볼 때나 똑같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횡령 같은 것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책임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사람이 일을 할 때,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어떤 결정이 옳은 결정인가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하게 되겠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묻고 또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을 때 행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을 함께 모아 계보대로 그들이 수를 셀 것을 내 마음에 넣어주셨으므로 내가 처음에 올라온 자들의 계보 등록부를 찾았고 그 안에서 기록된 것을 찾으니. 아멘. 5절의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를 셀 것을 내 마음에 넣어주셨으므로 일을 시작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항상 물을 필요는 없죠. 극단적인 예로 이것을 제가 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답을 구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답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어느 쪽을 취한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지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주님께 묻고 답을 얻고 발을 떼어야 하겠죠. 주님이 주신 답을 믿고 혹은 그 당시 말씀의 묵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주신 확신을 갖고 우리는 몸을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결정대로 행하기 전에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가 사람의 수를 센 것은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1절에서 3절, 4절까지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이름 수와 함께 모든 남자를 그들의 머릿수대로 계수하라. 이스라엘 안에서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들의 군대대로 계수하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 곧 그의 조상들의 집에서 우두머리 한 사람을 취하여 너희와 함께 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을 시키시고 그는 그대로 행하여 모든 남자를 그들의 머릿수대로 계수합니다. 즉, 사람이 수를 세는 것은, 계수하는 것은 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말이죠. 셀 수도 있고 세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았는데도 본인의 생각에 따라 계수를 합니다. 심지어는 역대상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치리자들에게 이르되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그들의 수를 내게로 가져와 내게 알리라 하니. 이렇게 1절에는 심지어 사탄이 다윗을 선동했다라고까지 나옵니다. 어느 때 계수하는 것이 옳고 어느 때 계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계수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계수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 그가 계수를 하게 된 이유와 그에 대한 영적인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그가 누구의 뜻을 따라 일을 행했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심지어 사탄의 꼬임으로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새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 나의 자아를 움직여 그 죄에 동의하게 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특히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임을 저희 모두는 잘 알고 있지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내 마음에 넣어주셨을 때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잡았을 때 진정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훗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이미 다 우리가 왜 그것을 잡았는지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신다면 그 결정에 대한 나의 이유를 주님께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주셨기에 저는 그렇게 행했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답을 얻은 후에 행하는 자를 또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사회에서 당연히 해도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 세상에서 당연히라는 것이 교회에서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기에 주님께 물어야 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회사처럼 돌아가지는 않는 것이죠. 저희 교회야 그렇지 않지만 교회의 일을 할때 사회의 일들을 잘 하셨던 분들이 그 사회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적용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낙담하고 또한 그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한 것임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오해가 적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을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들이 없어서 그러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의 침례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의 침례 주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 제자 중한 명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죠. 그가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쳐서 귀를 뱁니다. 그때 칼로 뱀그 제자를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죠.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만들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쓰시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을 일을 위하여 쓰시는 것은 사실 도리어 저희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없어도 당연히 일이 되는 것이고 어쩌면 더잘잘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쓰시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일을 하시는 이유는 그러기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희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학력, 빈부 등 나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크던 작던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각자 담당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자란 것이 있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채워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데 있어서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신실한가를 보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준 길을 순종하여 행하는가를 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특권이요,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는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후 그냥 그 삶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능력 있었으나 페인처럼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훗날 보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오늘 말씀드린 이 주요한 네 가지 사항을 발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는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능력 없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행하기를 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또한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저희의 믿음을 강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